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넉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적의 레이더 감지를 피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한 연합공군사령관은 이번 비행 임무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확고함과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는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공격함 공격용 잠수함과 구축함 노스 캘리포니아호가 다음 달 연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시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에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보도는 일부 서방 국가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터키의 폭격은 완전한 불법 행위라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통신은 오늘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대적인 무법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터키가 국경 지역 정착지들에 폭격을 가하고 그곳에 자금과 사람, 물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15일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폭격을 가하고 쿠르드군이 터키 국경부군에 물러나지 않으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적대 행위 중단은 러시아에 대한 시험대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란의 석유수출국기구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 특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오늘 이란과 이라크, 베네수엘라 석유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 석유장관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는 어제 자국의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어제 50년 만에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설하는 내용의 항공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하루 최대 110편의 미국 항공기들이 쿠바로 취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20편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할당되며 쿠바 내 다른 9개 국제공항에 10편씩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항공업체들은 앞으로 쿠바 당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미국은 모든 협상이 올 가을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쿠바 노선에는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형 항공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5,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각국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필요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WHO와 지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다른 국제 협력 기관들에 배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HO는 앞서 어제 각국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 변형 모기 등과 같은 특별한 대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한반도에 출동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긍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is an effort to try and put in place a defensive system.
오준 UN 주재 한국 대사는 UN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이번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한반도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한 F-22 전투기 4대는 17일 정오쯤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F-22 4대는 저공비행 후 오산기지에 착륙했으며 이 가운데 두 대는 일본 가데나 기지로 복귀하고 다른 두 대는 당분간 오산기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70군 사령관은 F-22의 오산기지 도착 직후 이왕근 한국 공군작전사령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F-22의 한반도 전개는 미한 동맹의 위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22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평양 상공으로 몰래 들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핵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F-22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가 집결을 하고 있는데요. F-22도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번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22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그 전투기이고 지금 187대가 배치돼 있는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주로 공중 우세 작전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참수 작전이라든지 지휘부 마비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F-22의 최대 속력은 마하 2.5 이상,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하며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장착은 물론 공대지 무기로는 정밀 유도폭탄인 GBU-32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110km의 GBU-39 소형 정밀폭탄 8발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F-22 전투기의 한국 전개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10일엔 3,00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지난 16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을 위해 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시호와 스텔스 상륙함 뉴 올리언스호,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해상 사전 배치 선단 등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국이 앞으로도 주요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구체적 단계를 논의 중이라면서 현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n effort to try and put in place a defensive system that will bolster security in the region.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논의를 영내 안전을 강화할 방어 체계 도입 노력으로 소개하면서 현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에 대해선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in constant conversation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s to what steps need to be taken.
특히 한국과 매일 나누는 대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무엇이 한국과 영내 동맹들을 위한 최선의 접근법인지 또 방어적 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의 위치 설정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독재 탄압을 바꾸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 대사는 15일 유엔 안보리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엄중한 위협에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북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오 대사는 안보리가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반드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결의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0년간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개선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한다면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공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내용이 담긴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내용에 견해차를 보이며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준 대사는 16일자 한국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등과 긴밀한 사전 조율을 마쳤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결의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안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 강화엔 동의하지만 제재 수준을 놓고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말해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을 방문 중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장기 교착 상태가 누구도 원치 않은 현재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이란과 서방국들 간 10년에 걸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심각한 움직임이라며 북한이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한 데 대해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선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아져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 없듯이 스스로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유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미한 동맹을 옹호하는 보수 정권의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정부 입장에선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전제인 미한 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내 총생산의 무역 의존도가 75%가 넘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며 무책임한 인기 영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집권 여당 내에서 터져나온 핵무장론은 현실 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핵 보유를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압박, 이것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9%가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고, 그리고 23%는 미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자체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쪽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핵확산 금지조약 10조 1항은 회원국에게 비상사태 시 조약 탈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남한에 대한 핵 우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그 카드가 사라지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에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가 명분이 있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독자적 핵 개발은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북한과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점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직전 단계, 그런 점에서 핵무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와 역량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16일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 핵에 맞서 적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 당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은 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영유아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의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2일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애쉬포드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의회가 북한의 2월 6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월 9일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정문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 핵폭탄 제조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원자로 재가동 언급은 클래퍼 국장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정거리 안에 미국이 포함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로켓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가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1월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요청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또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무응답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15일 북한 측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필수 정보를 거듭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제이 아차레아 공보국장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최신성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번 서한을 통해 ITU가 기술적인 어떤 정보도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ITU sent a letter to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Communications yesterday.
북한의 위성이 전파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ITU의 규정을 위반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아차랴 국장에 따르면 북한이 쏘아올린 비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 다른 나라 위성과의 전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발사 2개월 전 ITU에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일 ITU의 가동기간 4년의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겠다고만 통보했을 뿐 필수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이 때문에 ITU는 지난 5일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한 겁니다. 아차레 공보국장은 이번에 보낸 서한은 유엔 안보리와 공유된다면서 추후 안보리 차원에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is letter is also shared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y are looking into the matter of the launch.
그러나 아차레 공보국장은 아직까지 다른 나라 위성이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과 전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2년 연속 유엔 인권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이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31차 정기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자 명단에 따르면 이수용 외무상은 회의 이틀째인 다음 달 1일 오후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던 이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조사 보고서의 기초로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 반공화국 인권 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북한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파견했던 한국은 올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 대표단의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윤 장관은 회의 첫째 날인 29일 오전에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되는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4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자이드 라하드 알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실종 대학생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지난 10일 미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이 실종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이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스네든이 한국어에 유창해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스네든이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스네든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But there is still work yet to be done. An upstanding American citizen is still missing. And an aggrieved
리 의원은 정직한 미국 시민이 실종된 상태이고 가족과 공동체가 사태 해결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 의원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고국과 외국에 미국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결의안을 발의한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도 지난 10일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They deserve answers. They deserve to have their government do everything possible to determine what happened to David.
I should also add that 스튜어트 의원은 스네든의 부모와 형제, 친지 등은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스네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판명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 대학생들은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워보고 이거를 같이 우리 통일로 이끌어가보자고 해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공간. 이곳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행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국제적 숙박시설인데요. 이곳에서 16일부터 2박 3일간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인 소통하고 통일하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통일하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준비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한반도 이제 통일 시대 또 더 나가서 북한 땅에서 이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이제 그 지도자 양성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이제 20여 명의 탈북 청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여기서 태어난 이제 청년들도 함께 이제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한국에 입국한 뒤 대학에 들어가 다른 탈북 학생들과 연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고 미국 등 해외에서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는 등 세계에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이제 그 북한처럼 이제 군림하고 독재적으로 내리매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옳다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그 함축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또 이제 탈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또 탈북자들이라든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그런 이제 마음을 또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양성되고 또 더 나가서 북한 땅에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낮은 자리 수직으로 내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교육에 참가했다는 탈북 대학생들인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수아 씨입니다.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고 이제 많이 조언을 듣고 하잖아요. 물론 대학생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또 고향이 북한인데 오히려 그분들보다 북한에 대해서 더 모른다는 단지 그냥 내가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거였는데 전문가들 만나면서 더 넓은 북한 전체를 알아가서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강인성 학생도 이번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요즘 들어 봐 더 많이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이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사실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저라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고향 사람들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교육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 온 수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 통일 리더 그리고 뭐 통일의 징검다리. 근데 정작 통일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통일에 대한 그런 자기 입장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쓸까라는 생각도 저희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제 3일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선발된 친구들은 매달 이제 2회씩 이제 리더십 그 교육을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닝 받고 이제 이들은 뭐 이제 국제사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들이 시각으로 한반도의 문제도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해서 이제 균형감을 갖고 앞으로 정말 실전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로 예, 이제 선발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했다는 소식과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정기 항공 노선의 취향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소식, 마지막으로 미국 애플사가 지난해 일어난 캘리포니아 테러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폭스뉴스가 처음 보도하고 미국과 타이완 군 관계자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폭스뉴스는 민간 위성회사인 이미지셋 인터내셔널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 8기와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한 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우디섬은 어떤 곳입니까?
예, 남중국해 북쪽의 파라셀 군도에 속한 섬입니다. 이 파라셀 군도 섬 중에서는 가장 큰 섬인데요. 중국에서는 융싱다오, 베트남에서는 프람섬으로 불립니다. 이 1956년부터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미국과 타이완 군 관계자도 배치 사실을 확인한 거죠?
예, 맞습니다. 데이빌 로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이 이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국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하고 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도 이 미사일 배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미사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자국의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어 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이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이 베이징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관련 질문을 받고서 지대공 미사일은 자위적 차원의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방어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중국의 권리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서방 언론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중국이 건설 중인 등대와 기상학 연구시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일단은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추정은 아닌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주변 나라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 우디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이 베트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미국과 주변국들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과 이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걸 요구해왔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응웬던 중 베트남 총리는 이 남중국해의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보다 강력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미사일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과 이 레이더 말고도 군사시설을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계속 강력히 주장하는 걸 비난하면서 특히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주변으로 보내는 순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 이 파라셀 군도에 구축함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중국해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죠?
예, 그렇습니다. 미 아세안 정상회의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렌즈에서 열렸는데요.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영유권 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풀어야 하며 이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이 공동성명에 중국과 남중국해를 명시하는 방안은 일부 아세안 정상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예. 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제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이 모든 나라가 크기에 관계없이 존중되는 이 지역 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 등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중단할 것도 거듭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 파라셀군도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게 확인됐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발했죠?
예,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면서 관련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이번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자, 한편 이번 그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경제 개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회원국의 관심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TPP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경제 또 무역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는데요. 이 군부가 장악 중인 태국에 대해서는 이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했고요. 또 미국이 동남아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이번 회의 앞서서 북한이 4차 핵실험도 했고요.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했기 때문에
네.
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원래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포함해서 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끝내기 위해서 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공동성명이나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쿠바가 정기 항공 노선의 취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군요.
예, 어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국이 관련 내용을 담은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5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인데요. 양국의 대사관 개설 이후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취해온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조치란 평가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취항이 재개될까요?
예, 올해 안에 매일 최대 110회의 항공편이 두 나라로 오가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바나로 오가는 전세 노선은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더해서 매일 20개의 정기 항공편이 아바나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바나 외에도 다른 도시로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로 양국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가능할 텐데
네.
자, 두 나라 정부는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이 아바나를 방문한 앤서니 팍스 미 교통부 장관은 이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미국과 쿠바 간의 교류 노력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업체인데요. 자, 똑똑한 손 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애플사에 대해서 테러 수사에 협조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난해 말에 일어났던 이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 기억하시죠?
예,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을 받은 그 파키스탄계 미국인 사이드 파룩 부부가 네. 일으킨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이었죠.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이 지방정부청사에서 파룩 부부가 무차별 총격 사건을 일으켜서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사건이었는데요. 이 파룩 부부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던 이 자동차 안에서 애플사의 제품인 아이폰 손 전화기가 발견됐는데요.
예.
예, 손전화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수사 당국이 이 손전화기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을 내 손전화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좀 풀 수 있게 도와달라 법원이 애플사에다 명령을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 애플 기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모두 암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풀려면 지문을 찍거나 이 암호를 눌러야 하는데요.
예.
예, 10번 시도해서 안 되면 이 손 전화기에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지게 돼 있습니다. 셰리핌 캘리포니아 치안 판사는 어제 이런 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고 애플사에 지시했는데요. 연방 검찰은 이번 법원 명령은 캘리포니아 테러범인 파룩의 손전화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FBI가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파룩 부부가 사용한 손전화의 운영 체제를 바꿔서 이 수사관들이 무한대로 이 잠금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암호를 잘못 누를 경우에 손전화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이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사태를 막아달라는 거죠.
예.
예, 두 번째는 일일이 손으로 누르지 않고 잠금 장치가 풀릴 때까지 여러 암호 조합을 자동으로 시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보통 손전화기의 암호는 숫자 4개나 또 6개를 조합해서 만드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가능한 이 암호 조합 숫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샌 버나디노 테러범인 파룩은 숫자 4개로 만든 암호를 사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만 해도 이 가능한 조합이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예, 그걸 손으로 일일이 누르면 시간이 너무 엄청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FBI는 파룩 부부가 테러 계획을 꾸미면서 접촉한 사람 등 중요한 증거와 자료가 이 손 전화기에 들어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애플사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법원 명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이런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이 위험한 일을 애플에 요구했다면서 법원 명령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안 장치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애플에게 고객을 해킹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결국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테러범들을 결코 동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들게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8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6도, 강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역시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주 최저 0도, 최고 6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6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눈이 오다가 새벽에 모두 그치겠으며 아침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넉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적의 레이더 감지를 피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한 연합 공군사령관은 이번 비행 임무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확고함과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는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공격용 잠수함과 구축함 노스 캘리포니아호가 다음 달 연례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시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에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판독 결과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보도는 일부 서방 언론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군 관리들이 오는 19일 시리아 휴전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담을 갖는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가틸로프 부장관은 최근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다룬 민헨 국제회의에서 도달된 합의 이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가틸로프 부장관은 그러나 시리아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관한 기자들의 물음에 그 같은 결정은 시리아 정부와 유엔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란의 석유수출국기구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 특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오늘 이란과 이라크, 베네수엘라 석유장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 석유장관 회의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는 어제 자국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다른 거대 산유국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어제 50년 만에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설하는 내용의 항공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하루 최대 110편의 미국 항공기들이 쿠바로 취항하는 하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20편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할당되며 쿠바 내 다른 9개 국제공항에 10편씩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항공업체들은 앞으로 쿠바 당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미국은 모든 협상이 올 가을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쿠바 노선에는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형 항공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아에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 퇴치 활동에 5,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각국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WHO는 지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필요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WHO와 지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다른 국제협력기관들에 배분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